여러분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다리가 조금 불편하지만 이렇게 스님의 제단만 조금 이렇게 손으로 의지하면 그래도 좀 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김천에 가서도 또 그곳에도 또 영혼이 있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데 또 이렇게 아주 눈을 반짝이면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드리는 걸 보고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네. 뭐 또 아프니까 또 아픈 대로 또 영혼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뭐 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늘 감사할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연유를 받겠습니다. 계시록 8장, 이제 우리 8장에 들어가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8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일곱 인은 이 6장의 일곱 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까지만 나타나고 난 다음에 일곱째 인은 8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곱째 마지막 인이 이 8장에서 그 인이 떼어졌는데 개봉되었는데 개봉된 내용이 뭡니까?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하더라. 그런데 일곱째 인의 내용이 조금 어떻습니까? 너무 뭐 별 내용이 없죠. 그냥 뭐밖에 없어요. 하늘이 어떻다고요? 에, 지금 요한이 계시를 보면서 하늘 나라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 하늘 나라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아주 첫째인, 둘째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인을 뗄 때는 굉장한 사건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단순히 뭐예요? 하늘이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는 하늘이 매우 하늘이 어땠을까요? 하늘의 장면이 매우 정말 엄청난 일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이 갑자기 어떻게 된 겁니까? 고요해졌습니다. 얼마 동안요? 반시간, 한 30분 동안. 오늘날의 시계로 30분은 아니겠고. 어쨌든 그 요한이 그때 당시 그 시간 개념으로 한 반시 동안 고요해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일곱 천사가 뭐를 받을 준비를 한다고요? 일곱 나팔을 받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곱째 인을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일곱째 인을 보니까 첫째 인부터 이제 우리가 어떤 장면이 있었는지를 한번 좀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인이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6장 1절에 보니까 무슨 말이 나왔어요? 예? 예. 첫째 인을 뗄 때에 흰말을 탄 자가 나와서 아주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봤고 둘째 인을 뗄 때에 3절에 보니까 어떤 예, 붉은 말을 탄 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 뭔가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뗄 때에 5절에 보니까 이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뗄 때 7절, 8절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형황색 말이 나옵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9절에, 9절, 10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제단 아래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신원을 언제까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순교자들의 피들의 호소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 12절에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드디어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고 13절까지의 그 재림의 징조는 이미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런 예언들이 어떻게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눈앞에 예수님의 재림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이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예언은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 우리 미래에 성취될 예언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 여섯째 인이 진행되다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딱 그 진행이 지금 약간 멈추어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종이축이 말리고 또 산들이 막 섬들이 막 제자리에서 떠나서 공중에 날아다니고 이 땅의 권세자들이 그냥 두려워서 어쩔 줄은 몰라서 산과 바위 속에 엎드려가지고는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어린 양의 낯에서 우리를 가리워달라. 이것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이게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니까 하늘이 몇 시 동안? 반시 동안 거여하겠다. 그렇게 이제 인이 이제 나타나. 여러분 이 일곱 인은요, 일곱 인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일곱 교회에 사단이 엄청난, 핍박과 미혹을 가하게 됩니다. 미혹하게 됩니다. 그 사단의 엄청난 가공할 핍박과 역사에 의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을 보여주는 비밀입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무슨 말이 나왔어요? 신말이 나왔죠. 이것은 신말은 바로 열두 사도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의하여 기초돌이 놓이고 또 열두 사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이 교회가 처음에는 어땠다는 말입니까? 순결하고 온 세상을 정복했다는 말이죠. 그 이후로부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붉은 말이 나올 때는 많은 순교자들이 핍박을 당할 것을, 이 비밀이잖아요? 이것을 인을 떼면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검은 말이 나오죠? 많은 죽음이 있을 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참, 검은 말. 아주 흑암처럼 진리가 어두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형황색 말. 형황색은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형황색. 사람이 죽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세요? 형황색이 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음을 당한 종교 암흑 시대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음을 당할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섯째 그 인을 뗄 때는 엄청나게 죽음을 당한 그 아벨의 피가 소리하듯이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의 그 장면을, 재림의 장면을, 이 지상에 나타날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하늘이 종이처럼 말려갈 때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면 그 장면, 산들이 막 하늘을 떠다니는 장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옛날에 이런 뭐 우리 조상들이 알지만 잘 모르지만은 우리 이번에 저 중국의 사천성 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봤죠. 산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지형이 막 달라지고, 엄청난 그 지변을 본, 천체 지변을 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혼이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한 국부적이지만은, 온 세상이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여러분, 기겁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장면. 근데 일곱째, 이늘 때때는 조용한, 하늘의 조용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비밀들을 공개되면서 어디까지 공개된 것을 우리가 봤느냐 하면은 이제 여섯째의 인의 초반이 공개가 되고 두 번째 장면부터는 지금 그 공개가 어떻게 됩니까? 중단되고 있어요. 근데 그 동안에 계시록 7장에 뭐가 무슨 사업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이제 그러면 이 진행되기까지는 사방에 뭐가 내 천사가 뭐를 잡고 있습니까?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에는 이 여섯째 인의 진행이 스톱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그동안에 뭐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인치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이제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엄청난 이런 여섯째 인이 진행된 것과 함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걸 누구도 알고 있을까요? 사단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집회할 수 있는 사단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유일한 방법이요. 네? 인치는 사업을 지연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분명히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뭔가를 깨달아야 돼요. 예. 이제 우리가 복음이 전화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복음은 전파되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이어야 할까요? 어떤 복음이어야 할까요? 예, 뭐, 우리가 막연하게, 뭐, 천국복음이라 그러면 안 돼요. 물론, 천국복음인데. 천국복음이 전파되는데,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인치는 백성이 나오는 복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아무 복음이나 다 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렬교회가 전하는 복음도 복음이지요. 그러나 그 복음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습니다. 지금 제7의 안식일에서 재림 교회가 전하는 복음 속에 뭐가 없어져 버렸습니까,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기만이라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뭐 너희들만 구원받나? 복음 전하면 되지. 여러분 이건 이런 복음은 뭐가 없는 복음이에요. 인침이 없는 복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없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일반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장로예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 이 대통령이 많이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전하기만 한다면. 그런데 그 복음에는 뭐가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없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을 보여주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미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음인지 우리가 이제 확실히 알아요. 이 인치는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뭐가 없어요. 여섯쟁이는 맡아지지 않고 나가서 일곱쟁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비밀을 안다는 것이 아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는 일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까? 네.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여러분, 1년을 저희가 아무리 전도를 해도 뭐가 없습니까? 인침이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없습니다. 재림교회가 지금 2천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20억이 되고 60억이 돼도 그 복음 가운데 지금 뭐가 없어졌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이 없어졌습니다. 14만 4천인들 다 상징적으로 흘려버리고 없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시킬 수 있는 유일의 복음을 가진 교회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이 교회에 전하는 길을 위해 더 이상 재림을 촉진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 뭐가 차기까지는? 그 수요가 차기 전까지는 지금 땅 내 모퉁이에 있는 천사들에 의하여 바람이 잡혀져 있고 더 이상 그리스도의 재림의 진전이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몇십 년을 살아오는 가운데서 특별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를 더 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자,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태양의 징조, 달의 징조, 지진과 기운과 원력과 징조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더 이상 반복해서 더 보는 것이지 새로운 것입니까? 더 이상 진전이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이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이란 말이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힘이라는 말은 믿음입니다. 우리 이런 모든 것을 아주 상세히 우리가 알므로 우리의 믿음은 더욱 연단받고 구체화되고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다 초기 문집 다 있죠? 이제 여러분들 초기 문집들 다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겁니다. 초기 문집 279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번에 읽었지만 다시 읽겠습니다. 279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맞춰지면은 거기서 열째 줄 정도 밑에 보면 나는 천사들이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찾았습니까? 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인프통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와 예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서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그러자 나는 식기능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손을 지켜들고 다 이루었다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 지상의 복음사업은 어떻게 할 때 마칠 수 있습니까? 뭐가 찰 때? 수요가 찰 때. 이 인침의 수요가 찰 때만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찾아보셨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진리를 알고 있는 백성이 없습니다. 왜 안 오느냐 그러면 복음이 안 전파되어서, 왜 안 오느냐 하면 경고가 안 돼서, 왜 안 오느냐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천만에 천만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에 아마 두 번째 계획이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오시는 시기가 1844년이었습니다. 그때에 1년의 모든 교회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미 예수님은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1888년에 제7의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88의 그 기별을 받아들였더라면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없었습니다. 이미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차지 않았습니까? 그 수요가 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8장 1절에 나오는 반시 동안 하늘이 조용한 것을 봤는데 이 타임이 어느 타임인지를 우리가 다 시기를 잘 봐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아주 하나님은 당신의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소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여준 거예요. 자, 여섯째 인을 뗄 때 하늘이 종이축을 말렸죠? 자, 이제 봅시다. 인치는 사업이 마치면 예수님이 뭐를 던진다고요? 향로를, 이것은 이제 뭐를 마치겠다는 겁니까? 중고사업을 마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자, 보세요. 좀, 아까 그 보던 데서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들은 그들의 멸관을 벗어던졌다. 그 다음에 281페이지, 바로 그 81페이지를 기록한 그 둘째 줄을 보면 그리고 나서 있죠?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뭐를 던졌습니까? 향로를 이제 던졌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는가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뭐를요?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의 머리 위에는 많은 멸관이 있었고, 이것은 많은 멸관은 누구에게 줄 멸관이에요? 이 땅에 14만 4천인들에게 씌워준 멸관들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지금까지 제사장 복을 벗으시고 이제 무슨 옷을 갈아입어요? 왕권. 이제 왕권의 옷을 입으면 이제는 뭐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왕이 되시겠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 옷을 입고 어디에 오시려고 하는 겁니까, 지금? 이 땅에 오시려고, 재림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찰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이제 옷을 갈아입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하늘을 떠나십니다. 자, 하늘을 떠날 때에 하늘에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을 떠날 때에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을 요한이 본 겁니다. 하늘을 떠나면 하늘은 얼마 동안 고요하나? 반시간 동안 고요하나? 자, 반시간, 시간이, 예언적 시간의 길이가 얼마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반시. 자, 하루가 1년입니다. 하루가 1년이에요. 그러면 하루를 24시간 아닙니까? 그럼 24시간 나누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입니까? 361, 360 나누기 24로 한번 나눠보세요. 며칠이에요? 자, 먼저 360 나누기 24를 하면 15가 나오죠? 네, 15를 1시간이 그러니까 15일이란 말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예언적인 시간. 그러면 반시를 하면 며칠이에요? 7일 한 반 정도 돼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그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중보하면서도 그, 심판을 하고 계셨거든요. 하고 계시던 모든 일을 끝내고 천군 천사들을 다 거느리고 어디로 내려옵니까? 이 땅을 내려오니까 하늘은 어떻게 돼요? 조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인을 뗄 때의 장면.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늘을 떠나시는 장면이에요. 하늘은 조용합니다. 구정 때 보니까 서울의 시내원이 조용하대요.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극소수의 사람들만 남고 다 떠나. 하늘이 바로 그런 지경이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하늘을 떠나서 지구로 내려가는 동안 하늘은 극소수의 천사들이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세요. 자, 이제 하늘을 떠났습니다. 떠나서 오시는 그 기간이 한 일주일 한 반 정도 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일주일 반 동안 뭔 일이 일어나느냐? 6대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나머지 부분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야. 예? 그때부터 하늘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동안. 하늘의 그리스도가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하늘이 그냥 종이축, 구름이 그냥 종이축이 말려가는, 그 다음에 깜깜했다가 햇빛은 쏟아지고, 그 다음에 그냥 산들이 그냥 날아다니고, 바위들이 날아다니고, 썸들이 막 생겼다가 없어지는 엄청난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때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산과 바위에게 그들은 호소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 장면이야. 이게 바로 6대 미니 때, 어렸을 때 보이시는 장면이 그때에 성취되는 겁니다. 아, 너무나도 소상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 경호원들이 대통령이 가는 거리거리마다 다 배치되어서 어떻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렇게 섬세하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저기 먼저 285페이지에서부터 좀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말이에요. 이 하늘에서 그 이 마지막 이 6대 인과 7대 인이 떼어질 때 이 지상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여기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85페이지 바로 그 페이지가 기록된 거기서 두째 줄 위에 보면 성도들이 하는 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지금 6대 인이 막 예, 본격적으로 기록된 일이 본격적으로 성취되는 때입니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치게 된 칼이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는 밤중이었다. 악인들이 성도들을 둘러서가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환히 비추고 달이 그 자리를 멈추어 선다. 악인들은 그 광경을 보고 놀랄 것이다. 반대로 성도들은 기뻐하며 그들의 구원의 증거를 보았다. 표적과 기사가 연달아 일어난다. 모든 만물이 본 궤도를 벗어난 것처럼 보였고 신의 물은 흐르기를 그친다. 먹장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막 부딪힌다. 그러나 영광이 머무는 한 맑은 곳이 있는데 거기로부터 맑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뒤흔들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들이 열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자, 여기 이제 일곱째 재앙이 시작됐죠? 일곱째 재앙이 시작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어디 쪽 보느냐 하면은 287페이지 남바가 기록된 바로 그 위에 줄 그 중간에 보면 땅은 그 앞에서 거기서부터 그 위에 줄 그분의 음성은 거기서부터 읽어봅시다. 그분의 음성은 맑은 악기 소리처럼 들렸다. 땅은 그의 앞에서 흔들렸고 하늘은 종축이 이제 이게 이제 몇 대 인해서 본 겁니까? 6대 인해서 본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땅은 그 앞에서 흔들렸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듯이 떠나갔으며 모든 산과 섬들은 자리에서 옮겼다. 그리고 땅의 임금과 자주자들, 왕족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 자주자와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라. 이게 지금 6대 재앙이 이를 6대 그 인이 성취되는 그 장면. 자, 그러면 이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의 그 장면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집니까? 그 관계가. 하늘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인치는 사비 수요가 차는 그 즉시로 왕의 옷을 입고 하늘을 떠날 때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겁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진과 동시에 여섯째 인의 마지막 장면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취되어가는 장면이 여기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상하게 보여준 것, 참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7재앙이 말입니다. 7재앙의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7재앙의 기간. 야, 1년이 하루 동안 있겠다. 근데 하루 동안 있는데 7재앙이 내리면 1년 나누기 7으로 나눠보면 한 재앙의 길이가 보통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한 재앙의 길이가. 네? 한 달 하고 한 20일. 그러니까 한 50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재앙의 기간을 감하지 않으면 무슨 자가 없다? 살아남을 자가 없다. 그런데 어느 기간을 재줄 것 같겠습니까? 어느 재앙을 감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까요? 여섯째 인이 떼어진 후반부의 이 장면은 일곱째 재앙 때에 나타나거든요. 일곱째 재앙과 여섯째 인의 장면이 같은 시기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한번 보세요. 막 하늘이 말려가고 썸들이 옮겨가고 그냥 뭐 제자리에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장면이 50일 동안 계속된다면 이 지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죠. 그래서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일곱째 재앙을 엄청나게 짧게 줄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엄청나게 짧게. 여러분 여섯째 재앙까지는요 뭐 전쟁이 나고 뭐 환란이 있고 종기가 나고 해도 사실은 의인들에게는 직접 오지 않습니다. 의인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일곱째 재앙과 여섯째 인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이 장면이 이 땅에 성취될 때는요 온 하늘과 땅이 그냥 다 움직이는 이런 장면은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일곱째 재앙 시기를 많이 줄여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얼마 정도 줄여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저는 말이에요. 이걸 연구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하나의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한 7, 8일. 왜요? 오시는 그 기간,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그 하루가 얼마나 긴 하루일까요? 그 하루가 얼마나 긴 하루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종이축이 말려가고 지진이 일어나고 섬들이 날아가고 백근짜리 우박이 떨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곱 재앙은 불과 일주일. 그리고는 우리가 누구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이런 비밀까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자, 반시니까 반시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는 기간은 반시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여섯째 재앙까지는 아마 그 기간 그대로 갈는지 몰라요. 가다가 마지막 일곱째 이 재앙의 기간을 그렇게 단축시켜주시고 예, 곧 며칠 동안 일주일 남짓한 이 기간 동안에 짧게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이 일곱째 재앙은 어마어마한 이 지상의 천재지변. 100근짜리 우박이 막 이 땅에 막 쏟아지면서 산들이 옮겨가는 것이 며칠이라고요? 한 일주일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주일이 짧을까요? 긴 날입니다. 긴 시간.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8장 1절에 일곱 죄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얼마 동안 반세토록 열어갔다. 자 이제 지금 우리의 이 시간은 바로 무슨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체는 사업이 진행돼요. 여러분 수요 타령할 필요 없죠?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요. 여러분 시편 144편 12절의 참조문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 인들을 열두 보석에 비유하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 네. 14만 4천 인들은 다 열두 보석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격으로 왔을까요? 떡돌이면 이곳에 왔을까요? 떡돌. 부슬부슬한 돌돌이면 이 자리에 올까요? 안 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어요. 참. 144편 12절에 나오는 우리 참조문을 좀 보겠는데요. 144편 인간 보석에다가 시간을 보내시는 하나님 하는 제목 있습니까? 예, 그게 우리 저기 이준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인간의 가치는 표면을 갈고 닦아 윤을 내는 작업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냐 아니냐의 전적으로 좌우된다. 거친 돌들이 건축자재가 되려면 먼저 그것들은 속재 공장으로 옮겨지고
어디에 옮겨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거기는 떡돌이 아니죠? 네, 잘 또 읽어보세요.
속재 공장으로 옮겨지고 잘리고 반듯하게 다듬어져야 한다. 돌이 굴레 위에서 들릴 때 그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거친 부분은 잘려나가고 광택이 나기 시작한다. 주께서는 가치 없는 물질과 함께 시간을 소비하시지 않으시고 단지 보석만을 궁정의 식양을 따라 받으십니다.
단지 뭐만을? 보석만.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보석의 원석이라고 말입니다. 원석. 가치 없는 돌은 절대로 채석장으로 가져오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거 감사해야 합니다. 이곳에는 비록 거칠기는 하고 광택은 아직 나지 않지만은 그 속이 뭐라고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것도 우리는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다듬어진다. 빛을 내는 진짜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계속 보세요.
사람이면 누구나 각각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이 일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건강과 근육을 지장시켜서 충성은 더욱 순결해지고 말은 보다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은 주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길을 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거룩하신 대공사께서는 가치 없는 재료를 가지고는 시간을 거의 소비하십니다.
예, 뭐라고요? 무슨 돌은? 떡돌을 암만 갈고 암만 윤을 낸다고 빛이 납니까? 나지 않습니다. 예, 계속 보세요.
그는 단지 귀한 보석들만을 가지고 그 거친 끝을 잘라내고 궁정의 식양을 따라 가르십니다. 그 과정은 힘들고 가혹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우쭐우쭐한 표면을 잘라버리시고 그 돈을 방을 내는 물레 위에 올려놓는다. 그리고는 그것을 세게 눌러서 그 모든 거친 부분이 다 갈려져 나가게 된다. 그 다음에 그 보석을 빛 가운데 쳐들어 본다. 주께서는 그 속에서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온다.
예, 빛이 나게 되면 이렇게 하면 올려보는데 거기서 뭐가 비치면 예수님의 형상이 확실하게 비치면 오케이 잡아봐요. 자, 똑 계속 봐.
주께서는 그 속에서 자신의 형상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시고 그 보석은 그의 보석 상자에 넣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아무리 그러한 경험이 가혹하다고 할지라도 그런 경험을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돌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야 이 교회는 비록 풍성은 못 낳고 거칠지만은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보석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만 오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일렬 교회가 훌륭한 사람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에서는 뭐가 나올 수 없어요. 보석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의 재료로 불려주신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참고 견디면 갈려져 나가면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우리가 불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채석장에서 떼가지고 가공하는 공장이 왔다. 그 가공하는 공장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보석을 만드는 가공 공장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여러분요. 어느 공장에 가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보석 만드는 공장은 아무데서나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가르치는 그 교회가 바로 보석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모양은 지금 저 다른 어떤 돌보다 못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라고요? 보석이라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고통스러운 과정 그것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고통스러우나 필요한 과정 진리를 힘있게 쪼개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이라는 세속장에서 거친 돌덩이 채로 가지고 나오셨다. 이 돌들은 갈리고 끝부분에 거친 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기는 하지만 필요한 과정이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한자를 위해서 준비되지 못한다. 시험과 경고와 권면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려 하신다. 만약 우리가 부분께 협력하면 우리들의 품성은 공정의 시장을 따라 꼴지워지게 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보혜사의 특별한 사업이다. 때로는 우리들의 순결시하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최후의 구원을 받으려면 이 과정을 우리는 꼭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시험이 많습니까?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윤을 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십니다. 그것이 육체적인 고통이다, 영적인 고통이다,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보석들이 빛이 나면은요, 보석들의 빛이 보통 어떤 빛을 냅니까? 보석들의 빛이 어떤 빛이에요, 주로? 여름방학 빛인데, 그 원색이 있죠. 원색 빨간색이 주류를 이루죠. 빨간색이 들어가지 않는 보석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또 그 다음에 어떤 색? 파란색. 이 하늘 청명한 하늘색을 띠는 그런 색깔. 그 다음에 또 무슨 색깔? 예, 노란 색깔. 또 어떤 색깔? 녹색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홍색, 그 다음에 가장 주류는 홍색, 청색, 녹색입니다. 이 보석들은. 금은 노란색이죠. 예. 금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노란색, 금. 그러나 이 보석에서는, 보석의 색깔 중에는 녹색이 믿음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청색, 녹색, 홍색. 홍색은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기하는 색깔입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보혈입니다. 그래서 보석에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청색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청색은 하나님의 율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율법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보석들은 어떤 것은 청색이 강하고 청색, 홍색, 자색이 다 섞여 있는 보석도 있고 순수한 색깔이 별로 없죠. 다 섞여 있는 걸 봅니다. 더 어느 색깔이 더 강하냐? 이런 것은 어떤 것은 붉은 색깔이 더 강하고 어떤 것은 청색이 더 강하고 어떤 사람은 녹색이 더 강해요. 그런데 다 섞인 색깔이죠. 어떤 분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보혈 공로를 전적으로 의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율법이 강한 분이 있죠. 이런 모든 개성을 통하여 믿음의 개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우리는 채석장에서 원석으로 이곳에 다 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채석 공장에 온 것으로 인해서 참 감사합니다. 잠언 27장 17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27장 17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무엇이요? 철은 철로서 날카롭게 되지 않습니까? 예,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예,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부딪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형제들 때문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얼굴에 뭐가 날 것이다? 빛이 날 것이다. 여러분 이곳은 풀목, 교회는 풀목. 여러분 제출을 안식인 예수재림교 개혁운동 세계선교회는 14만 4천인을 만들어내는 채석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빛이 날 것인가? 철이 철을 뾰족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 서로의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혼자 있다면 스스로 자기 얼굴을 빛을 내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가 부딪힘을 통하여 우리는 사랑을 더욱 깊이 배워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이 사업이 마쳐지면 하늘은 반시 동안 고요하게 될 것입니다. 일곱째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 놀라운 사업에 우리 매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자리를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사업에 동참해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목격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저희를 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와 두고 가셨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아버지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늘은 정말 이 땅에 한 사람 두 사람 인쳐져 가고 있는 이 인치는 사업의 온 마음과 모든 관심이 쏠려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여, 이 사업이 마치는 날 이 땅에는 바람이 불게 될 것이며 땅으로 올라가는 하늘이 반 시간 동안 고요한 이 마지막 일곱째인이 떨어지는 일이 선택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 주여, 이 놀라운 사업과 이 모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 위하여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의 인치는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일곱째 인은 아직도 참으로 요원하게 보이고 있고 이제 이 여섯째 인도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들이 지금 중단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이야, 이제 우리는 분명한 아버지의 이 구속의 경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니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이 백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속에 참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힘이 담겨져 있는 놀라운 기회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아직도 이 힘이 완성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모든 거칠한 부분들이 다 깎여나갈 때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우리가 모두가 속히 변화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직도 이 사업이 마치지 않은 것은 분명히 이 사업이 수요가 가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업을 속히 온 세상에 전함으로 오라이다마 기이한 보석들이 깎여질 수 있는 이곳으로 모여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이름을 축진하는 아버지의 남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시니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